성경의 영 안으로 들어감. 성경을 잘 읽으려면 성경의 사상과 성경의 사실 안으로 들어가야 할 뿐 아니라 곧 성경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뒤에 있는 영을 만져야 함.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실 때 사실이든 교리이든 각 권의 성경 안에는 그 권의 성경의 영이 있으며 각 단락의 성경에도 그 단락의 성경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영을 통하여 그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령의 기뻐하심을 말할 때 이것은 성령 스스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사람의 영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근심하심을 말할 때에도 성령 스스로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람의 영을 통하여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이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 성령의 상태는 사람의 영의 상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의 영의 상태가 곧 성령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을 통하여 기록하신 역사는 사실의 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의 역사는 진실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그 안에는 그것의 영의 상황도 있습니다. 영의 느낌이 어떤 단락의 성경 안에 있으면 영의 상황도 그 단락의 성경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서신서를 쓰실 때에 거기에는 성령의 가르침과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여전히 성령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교리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맨 앞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 뒤에는 생각이 있으며 생각 뒤에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말씀만 읽어낸다면 그것은 너무나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인상을 얻고 그 사상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비교적 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문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 뒤에는 반드시 영이 있고 그 시대에 영이 있으며 성경을 쓴 사람의 당시의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 영을 만져야 합니다. 말씀과 영은 나눌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은 바로 영의 해방입니다. 누구든지 일어나 말씀의 사역을 하려면 그의 영을 해방해야 합니다. 만약 영이 해방되어 나오지 않으면 그는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은 반드시 올바라야 합니다. 올바른 영이 있을 때 비로소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말씀의 사역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할 때 영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은 옳지만 영이 옳지 못하며 말씀은 강하지만 영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쓴 내용이 어떠하면 그들의 영 또한 어떠합니다. 그들이 쓴 각 구절의 말씀이나 각 권의 책 뒤에는 모두 합당한 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앞에는 말씀이 있어야 하며 뒤에는 영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을 대할 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 뒤에 있는 영을 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말씀의 사역을 받는 것이므로 반드시 말씀 뒤에 있는 영을 만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영을 만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은 너무나 피상적이며 다만 교리나 사실을 얻을 수 있을 뿐 영적인 양육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다만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영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비로소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다만 우리가 만지는 말씀 뒤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의 본질은 영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영을 만지지 못한다면 곧 성경을 만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 안에 있는 특별한 영을 만져야 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영을 어떻게 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영을 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으로 만질 수 있으며 사람의 행위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은 곧 하나님의 영이 모든 환경의 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성경의 영과 같아질 때까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히 같을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그 성격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후라야 우리는 비로소 성경의 영을 만질 수 있습니다. 오직 같은 영일 때만이 성경의 영을 만질 수 있으며 같은 영이 아닐 때에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최고 절정은 성경을 읽는 사람의 영이 성경을 쓴 사람의 영과 같아지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의 영과 성경을 쓴 사람의 영이 같아질 때 비로소 영적인 내용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뒤에 있는 영은 상당히 특별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말씀 뒤에 있는 영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허락하실 때 비로소 성경을 쓸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은 완전한 것으로 그에게 이러한 영이 있을 때 성령은 비로소 그를 통하여 성경에 쓰여진 이러한 말씀을 써내실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성령은 성경을 계시하실 때 다만 사람에게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쓴 사람을 먼저 하나의 그릇으로 예비하십니다. 이 그릇 안에 그러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릇을 통하여 그러한 말씀을 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영은 완전한 것이고 강한 것이며 틀릴 수가 없으며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미 이 사람의 영을 그분이 쓰실 수 있는 단계까지 이끄셨고 또한 만족스러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사람의 제안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되실 때 심지어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데까지 방해받지 않을 때 비로소 그분의 뜻을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성령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은 사람의 영이지만 그것이 흘러나올 때는 마치 성령과 같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사람의 영과 어떠한 분리도 없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쓴 사람은 이러한 성령의 이끌림 아래 성경을 써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 또한 우리의 영이 당시 감동을 받고 성경을 쓴 사람의 영과 같을 정도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영을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만 성경의 글자만을 읽거나 뜻만을 알아서는 안 되며 우리의 영이 그 말씀 속의 영과 같아지기까지 이끌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문자이지 음성이 아닙니다. 시편에 나오는 셀라 이외에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어떤 곳은 가볍게 읽고 어떤 곳은 진지하게 읽어야 한다고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자를 읽을 때 소리의 경중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영적인 상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간청하고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강단에서 주님을 믿으라고 간청하고 권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죄인의 고통을 알았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의 앞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았으므로 간청할 것입니다. 아마 그 안에는 주의 사랑이 충만할 것이며 죄인이 돌이키고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여 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랑과 동정과 죄인을 위한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느낌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이런 단락의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은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파쇄된 적이 없다면 그가 성경 안에 책망하는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영이 눌려 책망의 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만이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책망이 있지만 그 안의 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하여 성경의 영을 만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환경을 안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주된 훈련이며 가장 좋은 훈련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손에 있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영은 합당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그분에 의해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즉 이쪽에서 한번 타격을 받고 저쪽에서는 기쁨을 얻고 이쪽에서는 인내하게 하고 저쪽에서는 우리로 무엇인가를 버리게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을 성경의 상황과 일치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이렇게 합당한 상태에 이를 때 비록 말씀의 의미가 더해진 것은 없지만 읽을 때 분명한 것을 느끼며 속에서부터 통하는 것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말해낼 때 말씀과 의미가 동일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통하는 것이 있음을 압니다. 이것은 의미나 말씀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보다 깊고 그 의미보다 깊으며 분명하게 통하고 명백할 정도로 깊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이끌어 그분의 말씀의 영과 연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영을 만지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처리받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영이 성경을 쓴 사람의 영과 같아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사는 될 수 있으나 결코 선지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교리를 만질 수 있을 뿐 결코 그 안에 있는 영은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함과 다스림을 받은 것이 없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위에 하나하나 역사하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마치 수건을 가리고 성경을 보는 것 같이 어떻게 읽든 말씀과 우리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반드시 처리함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엄격하게 처리하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처음 몇 년은 약간의 교리나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예비되지 않고 우리의 영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영을 만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영이 정상적인 상태에 이르게 해야 하며 우리의 영이 타격을 받고 파쇄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성경의 상태로 쉽게 이끄실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의 영이 성경의 영과 같아지는 정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성경의 영으로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의 총명이 결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총명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총명은 우리로 말씀 뒤에 있는 영을 만질 수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우리의 이해력이 얼마나 좋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를 말씀의 영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의 영과 성경의 영이 같은 정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야만 비로소 말씀의 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질이 같아지는 데에서 분량이 넓어지는 데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이 성경의 영과 같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은 본질이 같아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분량이 같아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영은 우리를 훨씬 능가하는 차원에 이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본질이 같다는 것은 그분이 영을 가지셨으며 우리 또한 그것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종류가 같다고 해서 분량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다스림은 우리의 영이 성경의 영의 본질과 같아지도록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분량을 넓어지게 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넓히시는데 이것이 양육입니다. 양육은 지속적인 것이며 끊임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조금 얻게 하시며 또 며칠이 지나서 조금 더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점점 증가될 때 우리의 영은 더욱 넓혀집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양육을 받게 되며 분량이 넓혀집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시작은 바로 영의 성품이 같아지는 것이며 성경을 이해한 결과는 바로 영의 분량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를 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도 읽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루신다면 그는 인내를 조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인내는 마지못해 참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만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을 공급함으로 그로하여금 더욱 풍성히 얻게 합니다. 그는 조금씩 조금씩 공급받음으로 계속해서 넓혀지게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은 먼저 사람의 영이 성경의 영과 본질상 같아지게 한 후 다시 분량에 있어서 넓혀지게 합니다. 이러한 분량의 넓혀짐은 환경 안에서의 성령의 다스림을 통한 것이며 또한 성경 안에 있는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은 환경의 다스림을 통하여 허물어뜨리는 역사를 하시며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공급을 얻게 하시고 분량을 넓혀 주십니다. 성령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공급하시면 우리의 분량이 조금 증가하게 되고 성령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공급하시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증가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므로 우리의 분량 또한 계속해서 넓혀집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양육받을 수 있다면 성경을 언제나 신선한 것으로 느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경이라는 책은 적어도 1800여 년 전에 완성된 것이고 우리에게 그 당시의 생각이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점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영은 오늘날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마치 바로 오늘 쓰여진 것과 같아서 언제든 우리가 영을 사용하여 읽을 때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비록 1800여 년의 역사를 지녔지만 영 안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결코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책은 여러 번 읽으면 그 맛을 잃게 되지만 성경은 영 안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수십 번을 읽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글자만 읽거나 생각을 따라 성경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낡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읽는다면 읽을 때마다 매번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단락의 성경을 의미 없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성경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합당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이 부족함이 없다면 모든 것이 보배롭게 여겨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로마서나 산상수훈을 읽을지라도 거기에 특별한 뜻이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침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침체되면 성경이 무미건조하고 맛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영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맛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충만하면 성경이 마치 쓰여질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선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영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의 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각 방면의 요구를 자신이 모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다룸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의 극히 작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루심 받은 것이 얼마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얼마입니다. 우리가 다루심 받는 것이 적기 때문에 많은 방면에 있어서 이전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오늘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스림을 한 가지 더 받으면 안에 배우는 것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배움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과 대략 비슷할 정도에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는 즉시 빛을 얻고 계시를 얻어 배불리 먹게 됩니다. 영이 세심하고 주의 깊어야 함. 당신은 어떤 단락의 성경을 읽을 때 매우 보배롭게 여기지만 다른 형제는 그 단락을 읽을 때 그리 보배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당신에게는 이 단락의 성경의 영이 있으나 그에게는 성경의 이 단락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영이 그 단락의 성경의 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단락이 그에게 보배롭게 여겨지지만 당신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단락의 성경에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치 그가 저 단락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세심하고 주의 깊어야 각 방면에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이 세심하고 주의 깊으면 각종 상황 중에서 다방면의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의 상태가 민감할수록 성경을 아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사람이 성경을 아는 범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가 성령의 다루심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다루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의 느낌이 풍부해지고 섬세해질 수 있습니다. 다루심이 더해질 때만이 우리의 느낌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다루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루심이 풍성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루심이 많지 않다면 느낌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느낌이 풍부하지 못하다면 성경을 아는 것도 역시 풍부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예. 이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두 가지 예로부터 성경의 영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예, 야곱의 이야기. 야곱은 원래 총명하고 교활하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자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사가 많아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각종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다루셨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며 형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생각을 다한 결과 그가 얻은 것은 축복이 아니고 유랑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라반을 섬겼지만 라반은 열 번이나 그의 삭스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라헬은 죽었고 레아는 오히려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몇 명의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특히 요셉을 사랑하였습니다. 뜻밖에도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 의해 팔렸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피로 물들여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알고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그의 모든 소망은 그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에게 있었으나 베냐민 역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야곱은 날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으며 나날을 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 13장 15절은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한이라고 말합니다. 강퍅하고 교활한 그의 날들은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부니엘에서의 야곱의 체험을 우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야곱은 억지로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뜻은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했듯이 사람들도 자기를 축복해야 하며 하나님도 반드시 자기를 축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활한 사람이어서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만을 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또한 구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으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몇십 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로 절름발이가 되게 하신 것은 그에게서 역사를 이루시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가 길에서 에서를 만났을 때 여전히 그는 원래의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세 부류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살아남을지 예측 못할 부류이고 두 번째는 살아남을 수 있는 부류이고 마지막 한 부류는 그의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요셉과 라헬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자신의 총명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활했던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오히려 영성이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노년의 애굽에 갔을 때 그는 이전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 그림은 참으로 좋습니다. 바로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야곱의 앞에 섰을 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십 년의 싸움으로 안식을 얻은 야곱이 일어나자 한 나라의 왕인 바로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만약 이전에 야곱이 바로를 만났다면 아마도 라반을 만나던 때와 마찬가지로 다만 바로의 어떤 면만을 주의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의 물건이 라반의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매를 맞고 다루심을 받은 사람이었으므로 자연히 그가 주의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으로 자연스럽게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에 이 사람의 영이 나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말로 그의 일생의 일을 다 말해내었습니다. 이 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매를 맞고 다루심을 받았기에 이러한 말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루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하나님은 또한 이삭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어떤 가족도 어떠한 민족도 없었으므로 다만 개인에게 전하셨습니다. 오늘 야곱의 때에는 전 가족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가족의 단위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점에 대하여 결코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다루심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해진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는 들어갈 때에도 바로에게 축복하였으며 나올 때에도 바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가 남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노년의 야곱은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으며 더 이상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영을 만져야 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우리는 그가 태어날 때는 야곱이었지만 죽을 때는 이스라엘로 불리운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 얼마나 보기 좋은 그림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있는 영을 만져야 합니다. 여기에 원래 교활하고 강퍅한 사람이어서 무슨 일이든지 가장 높은 고봉을 추구해야 만족했던 사람이 오늘 그의 아들에게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나를 인내와 성심으로 대접해다오. 그는 사랑과 성실을 구하였습니다.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해다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야곱이 임종에 가까이 왔을 때 결코 흐리멍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며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너는 인내와 성실로서 나를 대하고 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어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요셉에게 맹세하도록 하였으며 요셉에게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의 영을 만질 수 없다면 이 말씀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제 창세기 4장을 보기로 합시다.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또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70명의 전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는 요셉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두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는 요셉의 두 아들을 받아들여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이르러 분명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이 일은 그를 매우 깊게 만졌으므로 그는 임종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이 일을 제기합니다. 매를 맞아본 사람은 얼마나 온유해지고 장성해지고 달콤해지는지 그에게 축적된 것은 얼마나 풍성한지 그 교만하던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삭은 나이 들었을 때 눈이 어두워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야곱도 나이 많아 눈이 좋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의 눈은 매우 밝았습니다. 이삭은 나이 많았을 때 여전히 사냥한 짐승 먹기를 탐내었지만 야곱은 그들을 축복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여기에는 연로한 한 사람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여기에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루심받은 사람의 영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맡겨 얹었더라.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 마음 눈은 조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알았습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우리는 이삭의 축복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야곱의 축복은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것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얼마나 실제적인지. 마치 모든 장래가 애굽에 있는 것 같고 어느 한 집도 애굽보다 더 나은 장래가 없는 것 같았으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그 당시 그의 손에 있지 않았지만 그는 내가 내게 주었나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뜻은 요셉, 내가 지금은 비록 애굽의 총리이지만 너의 땅은 여전히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사람이 마땅히 두 분깃을 얻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성경 안에서 위대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각각의 아들들, 즉 각 지파의 이후의 일을 모두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믿음과 순복을 따라 축복하였으며 모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는 태어날 때에는 손으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느라 매우 바빴지만 임종 시에는 두 다리를 침상에 가지런히 두고 아주 조용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영이 있고 영이 충만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하여 성경 안에 있는 영을 만질 때 너무나 섬세하고 보배롭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영을 만져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이야기나 교리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 고린도 후서에서의 바울.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영이 가장 잘 표현된 서신이 고린도 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다른 서신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계시가 얼마인지를 알려주지만 이 서신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의 다른 서신은 대부분 그의 사역을 말하나 이 서신은 그의 사람됨의 어떠함을 말하여 줍니다. 그 책은 우리에게 그의 영이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청결하며 온유한지를 만지게 합니다. 바울은 다른 지방에서는 고린도에서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바울에게 무슨 말이든지 다 하였지만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말한 영은 얼마나 분명하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해를 받을 때 사도행전의 마지막 몇 장에서 받은 심판 때보다 영이 더욱 많이 표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조금씩 읽어나간다면 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책망의 말 가운데서도 그의 영은 분내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만이 책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바울의 고린도 후서 안에 있는 영을 접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마치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자랑하는 것 같고 불평을 터뜨리는 것 같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말일지라도 영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의 뜻이 같을 수 있고 문자 또한 같을 수 있지만 영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두 가지 예일 뿐입니다. 어떤 곳은 분명하고 어떤 곳은 그리 분명하지 않지만 성경 전체는 모두 영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성경을 읽으려 한다면 우리의 영은 반드시 성경의 영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모세가 받은 많은 시험처럼 우리가 그의 시험받은 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은 예레미야서보다 더 깊어 우리의 영이 거기에 있는 영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며 헌신한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관적이지 말아야 하며 대충 읽지 말아야 하며 호기심으로 읽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실에 대한 인상이 있어야 하며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영이 성경의 영에 이를 수 있어야 하며 성경의 매 단락 안에 있는 영이 구비될 수 있을 때까지 처리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을 얻어야만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도 영을 만진 바가 없다면 우리가 본 것은 다만 문자일 따름이며 심지어는 잘못 이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이 대화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들이 아버지의 영을 만지지 못하고 다만 자신의 생각대로 말을 전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성경 안의 모든 말씀에는 영이 있으므로 우리의 영을 느슨하게 하면 그 안에 있는 느낌과 참된 의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내용을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처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잘 읽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처리받음이 성경을 읽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